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텔링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 대표가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다양한 양자 및 체계적 사안들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두 나라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두 나라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내 중국 해군 함정이 보이는 곳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임스 커크 니미츠호 함장은 5일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니미츠호가 미 독립기념일 휴일인 7월 4일부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며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봤고 우리도 그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항모 두 척의 합동훈련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 항해, 운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도 남중국해 세계 해역에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중앙TV와 다른 관영 매체들은 훈련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사일 호위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동원된 가운데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맞닿은 이란 남부 해안선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고 이란 군사령관이 5일 밝혔습니다. 알리레자 탕실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연안에 건설한 지하와 해상미사일 기지는 이란의 적들에게 악몽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탕실이 사령관에 따르면 이란군은 페르시아만과 맞닿은 2,200km의 남부 전 해안에 지대함 미사일과 함정 등이 있는 지하기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중부 나탄지의 핵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성능 원심불리기 개발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가 6일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은 근본적인 자유를 갉아먹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는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시키고 강압과 자기검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은 홍콩에게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홍콩은 개방 덕분에 흠없이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제조업,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메도우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미국 앞에 놓여있는 이민과 제조업, 일자리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과의 문제를 재조정하는 등 몇 가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도우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의약품의 처방값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회가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제조업과 관련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 일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2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이저우, 충칭, 광시, 후베이 등 26개 지역에서 만인 이재민이 발생하고 1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17,000 채가 붕괴했으며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베이성의 경우 지난달 8일 장마가 시작된 이래 강우량이 400mm가 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양쯔강 중류에 있는 세계 최대 산샤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32개 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했던 중국인 교수가 6일 체포됐습니다. 시장룬 중국 칭화대 법대 교수는 이날 베이징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 교수는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된 뒤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요즘 인권 보호를 넘어서 동물의 권리 역시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쇼로 유명한 서커스단이 문을 닫는가 하면 범고래나 돌고래 쇼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원숭이가 학대를 받으면서 코코넛을 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노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동물보호단체 피타는 코코넛 열매를 따는데 원숭이들이 강제로 이용되고 있는 8개 농장에 찾아가 원숭이들의 학대와 착취 장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영상에서는 원숭이들이 폐 타이어에 연결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원숭이들이 몸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농장 관계자가 원숭이의 송곳니를 빼면 원숭이를 부리기 쉽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야생에서 사람들에게 납치된 원숭이들은 하루에 많게는 1,000개의 코코넛을 따도록 훈련받았고요. 코코넛 따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 등 유럽과 미국의 15,000여 개 점포가 원숭이 강제 노동으로 딴 태국산 코코넛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오랫동안 원숭이를 이용해 코코넛을 채취한 태국 남부 지역에서는 3개월에서 5개월가량 코코넛 따는 훈련을 원숭이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동물원 사파리 관광과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패션 유행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5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9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0도에서 28도, 함흥 19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비 체커의 노래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트위스트를 쳐볼까요? Let's twist again 들어보시죠.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Ah, you're looking good. I'm gonna sing my song. It won't take long. We're gonna do the twis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인도가 러시아를 제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에서 3위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이 중국 화웨이사의 5G 사업 참여를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인도와의 분쟁 구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을 보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상황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6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1,1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53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피해가 가장 심각한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확진자 수가 약 290만 명에 사망자가 약 13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피해가 큽니다. 이어서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순으로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의 뒤를 이어서 브라질이 약 6만 5천 명이고요. 또 영국이 4만 4천여 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이탈리아, 또 멕시코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서 이제 인도가 러시아를 추월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6일 지난 24시간 사이에 신규 확진 건수가 2만 4천여 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인도 안의 누적 확진자 수가 69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의 사망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를 보면요. 6일 현재로 누적 사망자 수가 약 19,700명입니다. 전날보다 420여 명이 늘었습니다.
감염률에 비해서 치명률은 낮은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고려하면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확진자나 사망자가 집계치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봉쇄 조처를 단행하고 있군요.
네, 인도 남부의 이 케랄라 주 지방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시 강력한 규제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서 모든 비필수적인 경제 활동이 중단됐고요. 대중교통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완화 조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6일부터는 전국의 주요 유적지들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다만 이 세계적인 유적지인 타지마을의 경우에는 이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5일 개방 방침을 번복하면서 당분간 타지마을에는 계속 출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다시 빗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호주도 7일부터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스주를 오가는 통내어를 봉쇄합니다. 이들 두 개 주가 호주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빅토리아주에는 멜버른이 있고요. 뉴사우스 웨일스주에는 유명한 시드니가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군요.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 이 남부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자 결국에는 양쪽을 오가는 통로를 55곳을 모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처는 양측의 주 총리 합의에 따른 조처라고 합니다.
그럼 폐쇄령은 언제 풀리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무기한입니다. 다만 이 상대편 주를 꼭 방문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두 주 사이에 이 통로가 폐쇄된 게 지난 1919년 스페인 대독감이 유행한 이후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지난 1일부터 일부 여외 국가 여행객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었는데요. 현재는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 지방, 또 이탈리아의 베네토 등 일부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이 있자 현지 당국이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브라질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 보건부 발표를 보면요. 5일 신규 확진 건수가 2만 6천여 건이고 사망 건수가 60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브라질 최대 도시죠. 상파울루에서는 6일부터 술집이나 식당 미용실 등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지난 주부터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사의 장비 사용을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영국 정부가 이 영국 내 5세대 이 5G 이동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이 중국 화웨이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이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이 화웨이사 장비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앞서서 영국 정보통신부 산하죠. 이 국가 사이버보안센터가 지난 1월에 화웨이사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보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비핵심 분야에서 화웨이의 이 조건부 참여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은 5일 이 국가 사이버보안센터가 최종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기술적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정부 쪽에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의 입장을 번복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영국 정부 당국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이 5G 통신망의 부품 공급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이 지난달 이 화웨이사 장비 사용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특히 외국의 반도체 업체라도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영국 정보당국은 화웨이사가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은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을 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안보 면에서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왜 화웨이사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건가요?
네, 화웨이가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돼서 국가나 기업의 주요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간첩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의 차세대 이동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국과 주요한 기밀을 공유하고 있는 이 파이브 아이스 다섯 개 나라 회원국의 하나인 영국이 화웨이 장비의 제한적인 사용을 추진하자 이 미국 측은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면서 영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이 올리버 하우 다우든 문화부 장관이 6일 화웨이사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매드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다음엔 화웨이사가 영국 내 사업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기존 그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영국의 5G 사업에 화웨이 장비가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비를 들여온 통신 사업자들의 불만을 감안해서 이전 장비를 제거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영국 NCSC가 보리스 존스 총리에게 곧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쪽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프랑스 정부는 자국 통신사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쓰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프랑스 사이버 방첩국은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는 3년에서 8년 허가 기간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화웨이 장비 사용을 하진 않은 업체들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군과 인도군이 국경에서 충돌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군이 분쟁 구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로이터통신 등 몇몇 언론이 인도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통들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군인들이 지난달 15일에 이 충돌이 발생했던 이 갈완 계곡 근처에 설치했던 이 천막과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군이 충돌하면서 인도 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죠.
네,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으로는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사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군과 중국군이 전투를 벌인 건 아니었죠?
네, 총 대신 흉기나 몽둥이 등으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도군이 지난달 15일 두 차례나 국경을 넘어와서 도발하면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양국 군인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에 국경 문제로 인도와 중국이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962년에 한번 전쟁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인도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마지막으로 교전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네, 지난 1975년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국경에서 이 교전이 벌어져서 인도군 4명이 사망한 바 있었는데요. 이 이후로는 이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충돌 사태가 난 다음에 두 나라 정부가 국경 지역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두 나라 정부가 대화를 시작해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5일에도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은 다음 날인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분쟁 지역에서 군의 관여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국경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외교적 군사적 통로로 소통할 것이며 함께 국경 상황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이 자오리 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극렬 좌파를 무찌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7일간 평균 통계가 한 달 가까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인단이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렬 좌파에 관해서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백악관 경내에서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776년 독립선언문 서명 이후 244년 동안 이어진 미국 역사의 맥락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영웅들이 나치를 격퇴하고 이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을 타도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끝까지 쫓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극렬 좌파와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약탈자들을 무찌르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렬 좌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가리킨 겁니다. 성난 군중이 우리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말살하며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일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산에서 진행한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또 펼쳤는데요. 시위대가 좌익 문화혁명을 도모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유산을 없애버리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위대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함께 비난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네,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반대편에 부당한 인종차별주의자 딱지를 붙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인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위대와 언론의 이런 행태는 모두 미국 역사의 정통성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연설,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좌파들의 동상 파괴 등 시도에 맞서서 미국 영웅들의 국립정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조형물을 한 데 모은 공간을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전날 이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에서 건설 준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정원에 들어갈 전설적 인물들 30여 명도 이미 선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국립정원에 들어갈 역사 속 인물 30여 명이 누군가요?
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이끌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흑인 최초 미 프로야구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도 있는데요. 흑인 몇 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공화당 출신이나 백인 보수 인사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민주당 쪽에서는 독립기념일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조직적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메시지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이상 위에 세워졌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상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200년 이상 지어진 조직적 인종차별의 물줄기를 되돌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정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위대를 적극 지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텐데요. 지지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일 공개된 먼머스 대학교 여론조사에서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 트럼프 대통령이 41%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12%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앞서 USA Today 조사에서도 12%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뉴욕타임즈, CNN 조사에서는 각각 14%포인트 격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두 자릿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직 개선 투표일까지 넉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곤경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최근 지지율 흐름을 짚었습니다. 지난 1940년 이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 13차례 대선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독립기념일 시점에 이렇게 큰 격차로 뒤지다가 본선에서 뒤집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1948년 민주당 소속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지다가 본선에서 역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듀이 후보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던 상황이라 50% 이상 안정적인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CNN이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 짚어보죠.
네, 주요 지역의 확진자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1일 최고 기록을 계속 바꿔나갔는데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상황이 나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일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앞선 7일간 신규 확진자 평균 수치에서 27일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황이 나쁜 곳이 어딘가요?
주별로 보면은요, 7일 평균치 최고 기록이 나온 것이 13곳이나 되는데요. 특히 몬태나와 델라웨어, 알래스카주의 확진자 수 증가가 커졌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던 남부나 서부 지역이 아니라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와 서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5일 이날도 기록적인 수치가 보고됐는데요. 텍사스주 주요 도시 오스틴의 스티브 애들러 시장은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CNN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역시 텍사스주 주요 도시인 휴스턴의 실베스터 터너 사장도 비슷한 견해를 CBS에 밝혔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볼까요?
네, 플로리다의 상황도 심각하게 평가가 되는데요. 5일 하루 동안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만 명이 넘은 게 한 주 만에 세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누적 수치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20만 명을 넘은 곳은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밖에 없었는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플로리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곳들입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섣부른 봉쇄 해제가 그 원인이라고 지역 당국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점 등을 다시 열었을 때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ABC에 나와서 밝혔는데요.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이 전당대회가 예정된 곳이라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안전에 대한 우려,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직 그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CNN에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플로리다주와 이 나라 전역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플로리다주 해안도시 잭슨빌에서 현장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보다 한 주 앞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은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가상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상 행사, 공화당은 현장 행사 이렇게 진행 방식이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선거 운동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꿨는데요. 지난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동참한 대규모 후원금 모금 행사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참가자들이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장 행사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행사 계획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석 달여 만에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군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내 공간이 절반 가까이 비었는데요. 오는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 경락고에서 또 한 차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본부 측은 참석자들을 위해 수많은 손 세정대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고 마스크 착용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결정했군요.
네,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받들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6일 진행된 관련 소속 본안 심리에서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이 뭡니까?
네,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 단계를 거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합니다.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요. 득표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요. 과반인 270명을 얻으면 이기는 겁니다. 11월 대선 투표 직후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결정돼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지만 그 뒤로 형식적으로 남아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538명으로 정한 근거는 뭔가요?
네,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에 상원의원 수 100명을 더하고 거기다가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 선거인당 3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미국 헌법 2조에 각 주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간 사람이 출신지 유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몫으로 나선 선거인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대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주정부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워싱턴 주에서 관계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선거인단 구성원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나왔고요. 양측이 다투다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애초 목적대로 투표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주 정부에 있다라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결정문에 적었는데요. 미 헌법 조문과 역사상 전례 모두 이런 권리를 주 정부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특히 유권자 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인단 일부가 마음을 바꾸는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대선 승리자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정부의 강제력 집행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유권자 투표 결과 표차가 근소하게 나오면 지는 쪽에서 선거인단은 상대적으로 대대적인 변심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엘리토 대법관이 지적했는데요.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선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해서 32개 주가 신의를 여긴 선거인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8번째 시간으로 2020년에 발효된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3월에 발효된 2019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은 대통령직 인수기간 만료 시기를 취임 후 6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기존의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 간에 체결하던 양해각서 MOU를 연방조달청 GSA 청장과 각 대통령 후보자 간에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새 법에는 또 대통령직 인수팀의 기록 비밀보호 조치 마련, 연방의회 직원 파견 추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 등 윤리 의무 법제화 등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But despite the political turmoil, the transition was civil and effective. The massive size of the US government requires several hundred...
구체적으로 새 법은 먼저 GSA의 행정 지원과 시설 제공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등의 직무 수행 준비를 위해 GSA가 제공하는 지원을 취임 후 180일에서 60일까지로 단축한 것입니다. GSA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 9월 1일까지 각 적격 후보자와 행정서비스 지원이나 시설 제공 조건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후보자는 GSA 청장 질의나 조처에 대응하는 직위로 대통령직 인수 대표자를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법은 대통령직 인수팀에 연방의회 직원을 파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When President-elect Barack Obama takes the oath of office on January 20, his new administration will already have detailed knowledge.
새 강화법은 이른바 비공개 정보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팀 소속 직원이 직위에 있는 동안 입수한 연방정부 정보로 일반적인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다고 각 직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팀이 아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됐습니다. 새 법은 또 윤리계획과 현직 대통령이 각 후보자와 체결하는 MOU의 최소 요건도 정립했습니다.
It's the end of on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next. But
새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는 앞으로 대선이 있는 해 10월 1일 이전에 MOU를 맺어야 합니다. 이 MOU에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윤리계획 시행에 관한 합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MOU에는 최소한 대통령직 인수팀 전원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과 비공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GSA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8번째 시간으로 2020년에 발효된 대통령직 인수절차 강화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비치보이즈의 노래죠. 미국을 가로질러 파도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Surfing USA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약 2m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물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동물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동물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동물원 사파리 관광. 각종 동물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곳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로얼즈 주파리입니다. 이곳은 이름대로 동물원 주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사파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중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We didn't have anything going on here, so it was completely shut down. Nobody here at all.
로얼스 주파리의 직원인 에밀리 라로셸 씨는 한동안 문을 완전히 닫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지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버지니아주가 경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약 한 달 전부터 주파리도 방문객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 쪽은 여전히 문을 닫고 사파리 쪽만 문을 연 건데요. 하지만 사파리의 풍경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물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사파리 관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 동물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With the restrictions surrounding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pandemic, we weren't able to keep the walkthrough open.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봉쇄 조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문객들이 동물원 내부를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하고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방문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파리 구역을 관광하는 것이었다고 마이크 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사파리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른 주에서도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차에서 내릴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표를 구입한 후 편한 시간에 자기 차를 타고 동물원에 입장할 수 있으니 그 어느 활동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거기다 차에 앉은 채로 동물들을 보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요. 입구에서 동물 먹이를 구입하면 직접 차 안에서 먹이까지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방문객들은 입을 모읍니다.
It's a really fun drive-through. Kids had fun. Everybody was laughing.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재미있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건데요.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고요.
I think it's good for kids because they get to see animals that they probably never seen.
또 다른 방문객 역시 아이들에게 특히나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며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도 바로 이 사파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파리에는 9개 종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들소와 라마, 유라시아에서 온 나마사슴 등 신기한 동물들이 유유히 사파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은 수개월 동안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동물 구경을 하니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I think that this is a great idea to continue, give them opportunities to still have fun.
아이들의 엄마는 이렇게 안전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물과 교감할 기회를 줄 수 있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로얼스 주파리 측은 재개장을 한 이후 하루에 약 200대 차량이 주파리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아이들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Especially our llamas and donkeys, they've been eating from cars every single day.
라마나 당나귀는 요즘 손님들이 차에서 내어주는 먹이로 배를 채운다는 건데요. 로얼즈 주파리의 전시 책임자 세라 크레이그 씨는 늘 방문객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했던 동물들 역시 다시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흥분에 감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얼스 주파리 측은 이렇게 자가용 사파리 관광이 인기이긴 하지만 동물원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닫혀있다 보니 수익은 예년과 비교해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안전하게 동물원 전체 문을 다시 여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패션 유행.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거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패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일은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으로 회의나 발표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멋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성들을 위해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이 재택근무에 어울리는 옷과 장신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today I thought I would introduce you to four scarves.
섬유 디자이너인 마티나 세스타코바 씨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스카프 멋스럽게 매는 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티나 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화려한 스카프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스카프를 구매한 한 고객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Recently one of my clients purchased the scarf and the customer said I really really need this in my life.
그 고객은 미술 선생님으로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미술 선생님으로서 멋지게 보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화려한 스카프를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아주 밝은 분홍색 스카프를 구매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 아주 반응이 좋았다며 요즘 같은 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만족해했다고 하네요. 마티나 씨의 화려한 스카프 덕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미술관 관장인 메리 히긴스 씨인데요.
Every Zoom meeting that I have, I'll put on earrings.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스카프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꼭 한다며 미술관 관장으로서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패션과 미용, 생활용품 등에서 최고의 제품 순위를 매기는 웹사이트 랭크인스타일의 베스 저데키 최고 판매 책임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Surprisingly, the biggest trend has actually been in bottoms, which you wouldn't think with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의 신경을 쓸 것 같지만 실제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하의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입으면서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옷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복 바지나 다리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 청 반바지 등이 특히 인기인데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하면서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면서 여러 주에서 경제 정상화 조처가 진행되고 있지만 베스 씨는 현재 보이는 이 패션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re not looking for that super trendy top or cocktail dress.
사람들이 여전히 최신 유행하는 상이나 파티용 원피스 등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추세가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편안한 복장을 추구하되 스카프나 장신구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명 코로나 패션이 미국 패션 시장을 한동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외교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Let's dive right in. 어떤 정치 기사에든 꼭 등장하는 표현인 right, left,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늘의 수업 시작해볼게요. Right, right wing, 우파 또는 우익에. He's a right wing senator. 그는 우파 상원 의원이야. Rightist, 우익에 또는 우파인 사람. Left, 좌익이죠. Left wing, 좌파, 좌익에. Leftist, 좌익에 또는 좌파인 사람. He's a left wing congressman. 그는 좌익의 하원 의원이야. Right wing, left wing. 또 중도적 견해에서 우익 쪽으로 기운 중도 우파란 표현도 우리 배워봤죠? Right of center. Having views that ar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ight in politics. 마찬가지로 중도 좌파인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또 무소속의 혹은 무소속 유권자, 무소속 후보를 가리키는 표현도 배워봤죠? Independent. A group of independents. 무소속 유권자 단체. Independent candidate. 무소속 후보, independent. 동일한 지위에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 counterpart. Counterpart, the US president's British counterpart. 미 대통령의 영국 상대자, 즉 영국의 총리를 뜻하는 말이죠. 실무적인, 실무급, 역시나 정치외교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Working level, 실무급의, working level discussions, working level talks, 실무급 회담. Working level solution, 실무 차원의 방안. Working level negotiation, 실무 협상. Working level. Punitive action, 징벌 조치, 처벌적 조치란 뜻이죠. Punitive, 처벌적 형태의. 조치란 표현은 또 너무 다양해요. Action, measure, move, step. Punitive action, punitive move, punitive measure, punitive step. Punitive tariffs, 징벌적 관세. Punitive. 징벌 조치의 또 대표적 예로는 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Sanctions, 제재. Economic sanctions, 경제적 제재. Impose sanctions, 제재를 부과하다. The UN Security Council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안보리는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Sanctions. 마지막으로 외교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thorny입니다.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논란이 많은 문제인 불법 이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Thorny topic, thorny issue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